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테라비브 살기 때문에 예, 또 오늘은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매해마다 벌어지는 퍼레이드입니다. 테라비브 시장 론 훌다이라는 분이 잠깐 뭐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20년째 테라비브 시장입니다. 이분이 시장을 시작하면서 이 동성애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관광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주요 정책 목적 중 하나가 텔아비브를 세계 동성애의 수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 지방정부 이 시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해마다 100만 달러의 그 돈을 지원을 합니다.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매해 20년째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 게이 무브먼트가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만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2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 축제에 몰려듭니다. 지중해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누드와 마약과 또 성적인 행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게이 생활의 첫 그러한 경험들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성애는 사실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동성 결혼 자체는 아직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결혼 증서가 랍비 법정의 통제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 축제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또 텔아비브가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핑크워싱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그런 흥미로운 기사를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캠페인이 바로 핑크워싱이라는 것입니다. 핑크워싱은 그 젠더 무브먼트의 상징인 핑크 색깔.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나쁜 점들, 그런 것들을 세탁하는 것, 워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핑크워싱은 20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브랜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에서 이스라엘은 민주적이고 또 다양성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활기차고 창조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그렇게 캠페인의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핑크워싱은 북미,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특별히 이제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인권을 존중하고 또 성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텔아비브 시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유대인 단체인 APEC이라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핑크워싱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스라엘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텔아비브는 매년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성소수자들의 천국으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동성애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 동성애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슈입니다. 교회로서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선포를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오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목록, 죄의 목록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기에 열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다섯 가지가 성적인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음행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당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신전에 그런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창기 역할을 했습니다. 밤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성을 통해서 다산과 어떤 번영과 그것을 위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그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신전 내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소개하는 게 이제 탐색과 남색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탐색은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파트너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색은 거기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파트너를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너무나 음란했고 그 음란한 사회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성적인 죄에 많이들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성적인 죄를 심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 동성애가 너무나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가능한 성적인 경향으로 보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매일 고린도 사회에서 보고 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그 1장을 보면 그의 생각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처음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기에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금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율법 조항일 뿐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고대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되는 법이지 지금 현대인들에게 유효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인 유다서에도 보면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이 동성애의 죄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허스피탈리티가 없었다.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를 성경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음행의 죄, 동성애의 죄, 여러 가지 이것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당시 고린도 사회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흔들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갔을 때 그 깊은 내면에 드는 마음의 작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옳지 않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선택이지만 그 뒤에는 깊은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67%가 자살 충동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말하는 것, 그것은 동성애의 행위가 나를 자유롭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러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씻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거룩해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체성을 이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속담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혼의 성관계도 그것이 당사자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자유롭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얽어매는 것이라면 그것을 할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quotation mark가 있습니다. Food is meant for the stomach and the stomach for food. Quotation. 말을 따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것도 속담이었습니다. 경구였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음식을 그냥 원없이 탐욕스럽게 먹으면서 변명하듯이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내가 먹을 만큼 먹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냥 그러면서 원없이 먹자라는 당시 그런 유행어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찬가지의 논리를 그들의 성욕에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섹스는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섹스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껏 이것을 즐겨야 한다라는 논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그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교정해줍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은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적인 죄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그런 어떤 풍조, 세상의 철학을 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육은 추하고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것이 헬라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육체는 영하고 다르다. 육체는 그냥 죽을 때 끝나버리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그래서 나의 영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몸으로는 어떠한 쾌락을 즐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당시 사회의 하나의 보편적으로 흐르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구별함 없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몸이 그냥 너희가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죽은 몸에서 살리셨듯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그냥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잘 지키고 거룩히 간직해야 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다른 어떤 헬라어 사르크스하고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 그게 그냥 육체가 따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전인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은 얼마든지 사람이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 육체로는 얼마든지 즐겨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헬라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창기와 연합한 자가 되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을 했을 때 뭐 설득하려거나 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음행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그 불이 닿으면 타는 것입니다. 그 불이 덮치기 전에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텔아비브는 바울 당시의 고린도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현대 도시들이 뭐 그러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기가 이제는 거의 다 그 빗장이 다 풀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자유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로는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은 그냥 조금 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이 싸움의 승패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이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금기조항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이 문화의 이 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텔아비브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살았던 그러한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포로에 사로잡혀간 텔아비브이라는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거기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때에 그 회복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텔아비브가 그 바벨의 그 바벨탑이 건설됐던 그 도시, 그곳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라는 것은 어떤 참 상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영이 그 어느 도시보다 강한 곳입니다. 꼭 동성애만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가 그 어느 도시보다 가득한 곳이 이곳 테라비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힘과 또 성공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의 영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그 최후에 멸망하게 될 바벨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이러한 바벨의 영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텔아비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있는 요파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부흥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풍조에 비교했을 때 참 작고 너무나 미미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택했던 장자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텔아비브가 먼저 회개하고 회복이 돼야지만 사실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 위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